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읽고 3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의 생에 있어서 즐거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절로 밝아지죠. 오늘은 아이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면은 앞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새 가족이 한 분을 등록을 했기에 제가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교회 카페에 오니까 카페에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참 좋았다, 좋은 이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왔는데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장난치는 그 밝은 분위기를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밝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갓난 아기가, 힘도 없는 아기가 누워있을 때에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눈과 같지가 않죠. 순수하고 맑고 깊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워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면은 자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 지상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바로 양육되면 그 집은 바로 서는 것이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 집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죠. 가정의 장래가 형통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계획을 세워서 잘 키운다 할지라도 자녀를 외국에까지 유학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좋은 본을 보면서 자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본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양육을 할 때 많이 힘드셨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양육을 해나갈 때에 자녀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자녀를 잘 양육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안동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대구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로 들어오는 길은 뻥 뚫려 있어서 막 달릴 수가 있는데 대구에서 나오는 그 길, 우리 맞은편 길은 아마 그게 한 몇십 킬로 된 것 같아요. 차들로 가득 채워져서 차가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다 대구에서 나오는 차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이 있고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토요일에 대구를 탈출해서 나가는 그 차량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우리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자녀들을 양육을 해 나갈 때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어린이날에 뭐 교회를 가느냐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공원으로 놀러 가고 또 여기저기 놀러 간다면은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떨 때는 가고 어떨 때는 가지 않고 언제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고 언제 교회를 안 가야 되는 것인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죠. 서양을 보면은 그곳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희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일 되어도 교회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할 것은 주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어린이날 같은 이럴 때에 정말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에 좋은 때입니다. 만약에 친척집에 갔다면은 그 친척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꼭 찾아가셔야 해요.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들이 아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친척집에 와도 주일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잠시만이라도 아이들과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찬송 한 장을 하고 성경 한 장을 읽고 잠시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1년에 52주 있는 이 주일을 반드시 예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아이들도 분명히 의식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백마부대에 있을 때에 주일에도 훈련을 나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들판에 나가서도 군목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꼭 그곳에 예배를 드렸고 그런 시간 없이 계속해서 행군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면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1년 52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또 우리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서든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자리를 잡은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은 주일날 친척이 결혼식을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토요일 정도에 미리 찾아가서 축의금을 전해주고 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어받은 것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부모님들이 어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이들도 혼돈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본을 보여주면서 잘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부모님이 잘 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진실된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따라가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딱히 특별히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에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죠. 저는 매일 바라보고 매일 함께 살고 매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또 효과적인지를 이번 구중에 한번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구중에 식구들이 다 모이면은 예배를 드리죠. 명절이 되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는 항상 제가 합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장례집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목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좀 빠지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항상 저보고 인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제가 늘 인도를 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날 따라서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축도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축도가 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축도죠. 그 축도를 목사들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손을 들고 마지막에 하는 이것이 축도입니다.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죠. 그날 따라서 주기도문으로 항상 예배를 마쳤는데 손을 들고 축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저는 조금 멈췄죠. 제 아내가 따라하지 않기를 기다리면서 왜 따라하지? 그러면서 하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또 따라서 하니까 저기 앉아 계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또 주슴주슴 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근데 그걸 다 따라서 해요, 이렇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축도를 이렇게 잘하는 줄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왜 따라 했냐고. 그랬더니 주기도문인 줄 알고 따라서 했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왜 따라 하셨냐고 했더니 분명히 아들이 축도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며느리가 따라서 하니까 이것이 주기도문인 줄 알고 따라서 하셨대. 그래서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걸 다 따라서 한 거죠. 놀랬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그러면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들도 축도를 아마 다 외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가 다 외우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그 모습을 본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는 부모가 되는 것은 곧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보면은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은 이 자녀가 아빠를 닮았고 엄마를 닮았는지 막 화가 나서 안 좋은 건 다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아이들을 창조하셨는지 각기 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 다양하구나. 우리 첫째 아이는 공부를 좀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한다고 표현을 해서. 둘째 아들은 운동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혼자서 무술을 여러 개를 익히고 막 격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셋째 녀석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도대체 어떤 걸 잘하는지 먹는 건 굉장히 잘 챙기고 확인하고 막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에 탐복을 하게 됩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세 번이나 도전을 했지만 탈락을 했죠. 그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오면서 이런 바보가 누구를 닮았는가 탄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계 최고의 조각가로 인정을 받는 로댕이었죠. 저는 우리 딸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나서 10개월이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서서 전화가 오면은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전화를 받고서는 여보세요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띵똥 소리가 나면은 그 앞에 문 앞에 아장아장 걸어가서는 누구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천재가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 아들은 5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글을 잘 읽지를 못해서 멍청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산수는 늘 낙제 점수를 받아가 왔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환상에만 잡혀있는 전능한 아이라고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은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탁월한 아이로 성장했습니까? 이 아들은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자꾸 질문을 던진 아이였고 오리를 낳기 위해서 오리알을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골치 덩어리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도무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13살에 학교를 퇴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거의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학교 점수가 얼마야? 이번 시험 잘 봤어 못 봤어? 주로 이것으로 아이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보면서 탐복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키워 가실까? 기대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는 만드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고 이 아이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특별한 재능이 있고 바보 같은데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시험 점수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려면 늘 야단을 쳐야 되고 늘 실망을 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우리의 자녀들은 미련하고 때로는 천해 보이고 멸시받고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좀 부족해 보이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용을 받을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 어쩌면 그 아이에 우리가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그 손길에 내 맡겨 두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인도를 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실수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말로만 해버리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죠. 물론 입술을 벌려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제자들도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예배하던 것을 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면서 정말로 힘이 들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제가 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아직 신앙이 많지가 않아요. 평소에 이렇게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우리 셀 예배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주부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이 순서대로 우리 다 읽읍시다라고 해서 세 분이 나오는데 저까지 네 명인데 그중에 조금 농땡이를 부리는 분이 한 두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읽다가 말다가 읽다가 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작정을 하고 이 한 두 달 정도를 성경 말씀을 매일 퇴근을 하면은 집에 가서 책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소리를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으니까 꼬맹이 두 녀석이 처음에는 아빠 머리 위에 올라오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성경을 막 덮기도 하고 옆에서 이 적응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약간 옆에 떨어져서 아빠가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이렇게 듣는데요. 집사님도 그 성도님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자녀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빠가 이렇게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이 자녀들도 아빠를 따라서 아 성경은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교육을 받아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내 힘으로 키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키울 수 있도록 내어드리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집사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어느 날 그 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데 아이가 놀다가 이 머슴애가 이 그 미끄럼틀 같아요. 뭐 거기에서 막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이마를 콱 하고 찍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은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간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이마가 찢어지지만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직 근데 제가 기도를 시켜보니까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마가 찢어지지 않도록 찢어지지만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얼른 달려가서 아이를 딱 보니까 이마가 그냥 빨갛게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한 주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간증을 할 때에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키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십니다. 자녀의 교육을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들 세 녀석을 키우면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겁니다.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모든 사건과 사고와 악인의 손에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착하고 정직하고 남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일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제 이 기도 제목 여러분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이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키워주십니다. 부모님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진지하게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걸어가면은 복이 있습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두 개를 대조를 해두었는데 뉴욕주에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불신 가정을 이루었는데 후손 한 1026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4대나 5대 정도 되겠죠. 1026명의 후손을 조사를 했는데 300명이 교도소 신세를 졌고 한 사람 평균 13년을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 190명의 매춘부가 나왔습니다.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사고 뭉칩니다. 나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씨앗들이 이렇게 큰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920년부터 50년대까지 미국의 타락을 걱정하면서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목사님이죠. 이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녀를 양육을 했을 때에 그 후손 729명을 조사를 했는데 300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65명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13명이 대학교 총장이었고 60명이 유명한 저술가였고 3명의 하원의원이 나왔고 1명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한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에 그 후손이 얼마나 성공하고 잘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가정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구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는 분이죠.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힘듦이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